오늘 느헤미야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은 고향 소식이라는 주제로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앉아 있을 때 고향에서 온 형제를 통해서 고향 소식을 듣게 되죠. 소식은 굉장히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남아있던 백성들은 능욕을 당하고 환난 속에 있었으며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이런 처참한 고향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앉아서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그 고통을 놓고 기도하게 되죠. 그는 사실 뭐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뭐 잠깐 뭐 슬퍼할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긴 시간을 기도할 것까지는 없는 편안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환난의 근본적인 문제를 자기의 죄로 여기고 부르짖었던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이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2장에 걸쳐 보겠습니다. 우리 그림 하나를 좀 볼까요? 이 누구의 그림이죠? 예, 뭉크. 뭉크의 제목이 뭡니까? 절규. 뭉크의 절규.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예. 요즘 시대가 이런 그림처럼 절규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특별히 청년 세대에게는 더더욱 와닿는 아주 공감이 가는 그림입니다. 예, 이제 그림을 좀 걷어도 되겠습니다. 어제 24일이죠. 새벽 2시 11분에 부산경찰청에 긴급한 신고 하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 부산에 가면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황령산이라고 있어요. 그 정상에서 어느 사람이 그 여성의 그 비명소리를 듣고 아무래도 이상해서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살려주세요라는 소리를 몇 차례 들었습니다. 굉장히 어떤 여인이 위기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고가 접수되고 신고받은 부산경찰청에서는 인근 3개 경찰서에게 긴급 타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수기동대를 비롯해서 전담 형사 30명과 함께 모두 한 70명이 넘는 경찰들이 새벽 2시에 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2시간 반, 3시간 가까이 산을 샅샅이 뒤졌는데도 별 위험한 상황이나 장면이 포착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마침 승용차 한 대가 이렇게 산에서 그 야심한 밤에 쪼르르 내려오는데 그 안에 여성 4명이 타고 있더래요. 그래서 검문을 해가지고 혹시 산에서 내려오시는 길이냐고 맞다고. 그런데 이런 비명소리가 접수가 돼서 우리가 지금 수색을 하고 있는데 이거 못 들었냐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시침이 뚝대고 아니요 못 들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이 형사들의 그 눈을 피할 수 있나요? 이상해서 그 중에 한 여성을 붙잡고 신문을 한 거예요. 괜찮다 얘기해라. 우리가 다 보호할 테니까 본대로 얘기해라. 하니까 그제서야 이 여성이 실토를 하는데 사실은 어제 밤늦게까지 같이 있다가 새벽에 마음도 답답해서 이 산에 정상에 올랐다가 그중에 친구 하나가 그 친구는 지금 그 차에 타고 있어요. 친구 하나가 오랫동안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도 안 되고 그래서 그만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취업 좀 시켜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답답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듣고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얘기 못 듣고 끝에 그냥 살려달라는 얘기만 듣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걸 보통 이제 웃픈 소식이라 그러죠. 슬픈데 웃기는 소식. 제가 그 기사를 읽다가, 아, 참 오늘 이 젊은 세대들의 현실을 너무 잘 묘사하는 참 슬프고 마음 아픈 보도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밤에 오면 산에 올라가지 마시고 여기 와서 아버지 앞에 마음껏 소리 지르세요. 여기 누가 뭐라 그러지 않으니까, 신고도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참 그 보도를 보면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만큼 요즘 우리 청년 20대, 30대 취업 문제가 대입 문제 이상으로 지금은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한 어려움입니다. 특별히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이 명절을 뒤로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각 가정마다 또 개인마다 절규에 해당하는 사연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의 기도의 비명소리를 분명히 들으시고 귀 기울이시며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 지난 월요일 날 출발해서 이제 미얀마 선교제 우리 이용희 전도사님하고 잠깐 다녀왔습니다. 미얀마 선교는 일단 끝났지만, 미얀마는 선교의 문이 열린 지가 한 20년 돼요.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전에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미얀마에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한 15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미얀마 선교 역사에 처음으로 같이 모인 거라 그래요. 미얀마라는 데는 사회 개방도 안 돼 있었고, 또 전부 다 사역지가 오지요, 이렇게 비행기 타고 한 시간 또는 한 시간 반씩 가야 되는 그런 외진데다 보니까 전국에서 같이 모이는 게 쉽지 않다 그럽니다. 그리고 서로가 또 신분의 어려움 때문에 잘 오픈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만날 일도 없었고 만날 생각도 못했고, 그러니까 20년 동안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는데도 서로가 잘 모르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번에 이제 20주년을 맞아서 우리 미얀마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한번 모여서 좀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좀 정보도 공유하고, 무엇보다도 사모님들이 한 3분의 1 이상이 전부 우울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집회를 하는데 그리고 울어요.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어요. 선교사님들 많이 울고. 선교지가 그만큼 외롭고 정서적으로 아픔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짧게지만 집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뒤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신 그 기도의 힘이 굉장히 느껴질 정도로, 저는 그냥 솔직히 좀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일정도 짧고 대충하고 올라 그랬어요. 대충하고 빨리 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강단에 섰는데 정말 하나님이 대충하게 안 하시더라고요. 막 시간이 막 거의 두 시간 가까이 집회를 했는데, 아주 너무너무 그 선교사님들이 피차 서로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여러분들에게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꼭 좀 전해달라는 안성곤 선교사님의 부탁이 있어서 이렇게 오늘 철야 시간에 또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좀 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 자녀들 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의미에서 인사 말씀을 대신합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좀 들어가겠는데요. 오늘은 그 다섯 가지 정도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기도로 인생을 경영하라. 뭐 이런 유사한 문구는 많이 들었죠. 뭐 기도로 세계를 경영하라. 오늘 느헤미야는 정말 특별한 기도의 사람인 것이 여기 본문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1장 11절을 보실까요? 1장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그렇게 수상궁 안에서 그저 안정되고 평안한 정치인으로서 권력의 최측근에서 일상을 살던 느헤미야에게 어느 날 갑자기 몰아닥친 슬픈 고향 소식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슬픔을 머금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골자가 뭐냐 하면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최고의 권력자죠. 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자기가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가끔 이제 선교 앞두고 우리 청년들 직장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되게 20, 30대면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는 그런 짬밥이 안 되잖아요. 다 수하에 있게 되고 매여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 제목들을 보면 이번 선교 일정을 위해서 휴가를 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마음을 좀 움직이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거든요. 그 기도가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어렵게 기도하고 과장님한테 또는 부장님한테 상급자에게 들어가서 거의 저 사람 성격상 이거 허락 안 할 텐데 하고 그렇지만 기도하고 믿음으로 들어가서 선뜻 얘기를 하면 그냥 자세히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갔다 와 이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게 뭐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사람의 마음과 인생을 뭐로 경영하는 재미입니까? 기도로 경영하는 재미입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좀 보십시다. 2장 1절을 잘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무슨 월이죠? 니산월에 그랬어요. 니산월에. 여러분 이 니산월이라는 말은 우리 절기로 말하면 4월쯤 됩니다. 3월에서 4월 사이입니다. 니산월이. 자, 그런데 왕을 아련하여 드디어 본격적으로 왕께 자기의 마음을 실토하게 된 때가 니산월이에요. 그러니까 3월에서 4월 사이입니다. 그런데 고향의 그 슬픈 소식을 들었던 때는 언제냐면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무슨 월이죠? 기슬월에. 이거는 12월을 얘기해요. 12월. 자, 그러면 2장 1절과 그리고 1장 1절 사이에 개월수가 몇 개월쯤 벌어져 있습니까? 4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놓고 그는 한번 측은지심에 그냥 기도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 문제를 놓고 끈질기고 꾸준히 얼마를 기도한 겁니까? 4개월을, 넉 달을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 뺏줄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옳은 게 아니죠.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세상 방법만 쫓아다녀서도 안 되겠죠. 이 양쪽이 다 겸비되어야 되는데 오늘 2장을 쭉 읽다 보면 느헤미야는 이 두 개의 균형추가 정확한 사람인 걸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됩니다. 어쨌든 느헤미야는 고향의 슬픈 소식을 가지고 그 고통의 문제를 놓고 넉 달을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꾸준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왕에게 그 마음을 실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요. 이 계기는 누가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기회가 굉장히 위험하게 다가옵니다. 편안하고 야 이거다 라고 다가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하게 다가와요. 자, 보실까요? 2장 1절을 잘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뭐가 없었어요? 수심이라는 게 뭐죠? 얼굴에 빛깔을 얘기하는 거죠?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2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비련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자, 앞을 보십시다. 아닥사스다 왕이 술 맡은 장관인 이 느헤미야가 포도주를 따라 왕에게 이거는 검사해보니 이상이 없는 안전한 술입니다 하고 조심조심 이 어떤 연회 자리인지 만찬 자리인지 어쨌든 이 자리는 굉장히 흥겨운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갖다 바치는데 예레미야의 얼굴빛이 예전과는 사뭇 달라요. 이거를 누가 정확히 간파했는가 하면 왕이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죠. 네가 전에는 근심이 없던 얼굴이었는데 얼굴빛이 왜 그러느냐. 이렇게 묻는 거 당연한데 그 질문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떤 상태로 바뀌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두려워.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거는 사형감입니다. 이 당시 고대 궁궐 법상 왕 앞에 나아가는 자가 얼굴빛이 근심빛으로 나아가면은 이거는 원칙상 궁궐법에 의해서 처형을 해도 아무 소리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왕이 부르는데 함부로 마음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당시에 왕은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근데 얼굴에 근심빛으로 나갔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위험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위기죠. 그래서 그 얼굴빛이 들킴으로써 느헤미야가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되죠. 두려워하였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인생에게 항상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되게 하십니까?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시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어떤 자에게만? 기도하는 자에게만. 그리고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두려움을 가지고 대답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자, 앞을 보십시다. 이게 아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성문을 먼저 얘기했습니까? 조상들의 묘실을 먼저 얘기했습니까? 조상들의 묘실을 먼저 얘기했어요. 사실 진짜 말하고 싶었던 건 뭘까요? 성문이거든요. 무너진, 불타버린 성과 성문의 이야기를 사실은 먼저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슬쩍 뭘 얹어놓죠? 조상들의 묘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페르시아 역사를 연구해 보면 페르시아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였을까요? 조상들의 묘실입니다. 이것을 마치 그 국가의 하나의 큰 행사로서 모든 국민이 조상들의 묘실에 관한하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하나의 중요한 문화요 전통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거를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너무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바로 그 전통을 국가가, 그리고 특별히 그 국가의 총사령관인 왕인 아닥사스다 왕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았죠. 그래서 먼저 그 나라의 전통과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조상들의 묘실을 척 앞에 거론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고 다시 세우고 싶은 성문과 그 성의 이야기를 꺼내놓는 거예요. 이때 아니나 다를까 왕이 이 미끼를 덥석 물었습니다. 자, 5절을 볼까요?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절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는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자, 여기에서도 느헤미야의 말 속에 묘한 트릭이 있어요. 뭐냐 하면 묘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본심은 묘실이 아니죠. 뭡니까?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입니다. 여기에 왕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그러니까 아마 이 잔치는 굉장히 큰 어떤 기쁜 잔치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6절,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자, 앞을 보세요. 뜻밖의 호의적인 대답을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해준 겁니다. 글쎄, 한번 생각해 보자. 저 같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흔쾌하게 그 자리에서, 옆에 왕후도 있는 자리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자, 그거 참 기특한 생각이다. 그러면 기간이 얼마나 필요하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 그 일 마치고. 이 얘기를 왕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승낙이에요? 거절이에요? 승낙이죠. 승낙이죠. 자, 그러면 이때 누구의 태도가 중요할까요? 느헤미야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답을 성경에서 한번 보십시다.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자, 7절.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8절 다 같이 시작.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자, 보세요. 그는 이미 기도하면서 뭘 세우고 있었습니까? 정확한 계획과 준비를 가지고 있었어요. 만약에 내가 이 문제로 기도하지만 왕께서 이 문제를 허락하면 기간은 어느 정도 정하고 쓸 제목들은 어떤 것들이 필요하며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와 함께 그 기도 속에 꿈꾸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까지 준비했습니까? 모든 재건의 준비까지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 그런 구체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겠어요? 그게 필요합니다. 가끔가다가 정말 제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기도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번에 여기 내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밤새 당구장에 가서 당구 치고 있어요. 네? 그거 되겠어요? 그거 안 되거든요. 자기가 기도한 만큼 뭐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가지고 실전을 준비해야죠. 실전을. 자, 우리 4절을 한번 보십시다. 4절을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이 짧은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왕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뭘 했다고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그랬어요. 이 얼마나 긴장된 지금 자리겠어요. 그것도 왕 앞에서. 왕이 지금 거의 들어주려고 승낙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그 오미하고 경건한 자리에서 어떻게 이런 태도가 나올 수 있을까?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 그 순간에 긴장을 모아서 묵도합니다. 하나님, 드디어 저의 오랜 4개월 동안에 이 기도를 응답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 입에 할 말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그 청년부를 담당할 교육자를 뽑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청년 세대를 좀 일으켜야 되겠다 하고 뽑기 위해서 그때는 이제 광고를 안 하고 검증된 그 사람을 겪은 사람의 소개로 이제 누구 소개를 받았어요. 저기 어디에 지금 보직도 없이 교회도 없이 놀고 있는 목사가 하나 있다 그래요. 근데 이게 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조금 무능해서 놀거나 하나는 독특해서 놀아요. 독특해서. 그래서 이제 좀 면접을 보자고 서울로 좀 잠깐 올라오시라 그랬어요. 근데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남자는 눈을 봐야 되거든요, 눈을. 남자는 얼굴을 보면 안 됩니다. 얼굴을 보면 언젠가 그 얼굴로 꼴값을 해요. 응? 얼굴이 꼴 아닙니까? 꼴? 눈을 딱 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몇 마디 묻지도 않고 나랑 서울 올라와서 한번 이 꿈 같은 청년 목회를 같이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웬만한 노는 목사 같으면 불러만 주시면 이빨이라도 뽑아서 헌신하겠습니다. 뭐 그럴 텐데 이 친구가 한다는 얘기가 기도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켠에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그것도 서울에서 작지 않은 교회에서 당장 면접 후에 담임 목사님이 청빙 제의를 하는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불러만 주시면 그럴 텐데 좀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기간을 얼마야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일주일만 달래요. 그러면 요거는 예상하는 얘기인가 보다 하고 내려가면 당장 전화하겠지. 기다렸는데 전화가 안 와요. 월요일이 지나도 화요일이 지나도 수요일이 지나도 전화가 안 와요. 그래서 속으로 별난 놈 다 봤네. 근데 목요일 늦은 밤에 전화가 왔어요. 그때서 하는 말이 불러만 주시면 올라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같이 했던 목회자 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실 그런 순간에 계속 거의 다 됐어. 이건 뭐 불보듯 뻔해. 그럴 때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언제 기도해야 돼요? 그때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속는 함정이 뭐냐면 일이 순조롭게 잘 된다고 할 때 전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실수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아시아에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사역이 잘 되는 거예요. 복음도 잘 받아들이고 타지에서 외로워서 그런지 하여간 이 디아스포라 히브리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 이방 땅에 살면서도 장로의 유전들을 잘 지키고 게다가 숫자가 점점 늘어나요. 그러니까 쾌재를 부른 거죠. 이거다, 이거다. 그런데 성령님은 계속 그 길을 막았어요. 그 일은 네 일이 아니다. 그것도 연거푸 두 번씩이나. 그런데도 사도 바울의 행로를 조사해 보면 계속 자기 고집대로 밀어붙입니다. 왜? 잘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았죠. 홀수 없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서까지 그 길을 막아버리죠. 그때야 사도 바울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 인정하다는 말을 써요. 신비바죠. 그 말 자체가 무슨 뜻이었죠? 격렬한 논쟁 끝에 내가 설득당했다 그랬다니에요. 그러니까 참된 꿈, 참된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 의지와 계획이 관철되고 그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설득당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의 이유입니다. 느헤미야는 참 신비로운 인물인 것이 그가 이방 땅에서 그렇게 관료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올곧은 순백한 신앙의 내용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냈다는 게 참 대단해요. 그러니까 성경엔 사람을 본받으라는 데 초점은 없지만 정말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 사실은 있어요. 요셉,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 참 귀한 인물이에요. 그는 이 엄숙한 짧은 숨막히는 순간에도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이미 준비를 시켰기 때문에 할 말을 정확하게 물려주시는 겁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8절.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사바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각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 여기에 중요한 내면의 느헤미야의 태도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아, 계획대로 되는구나. 그러면 그렇지. 이랬나요? 8절 하반절에 뭐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누구를 도우심으로? 나를 도우심으로. 이게 일 안 될 때 그랬어요? 일 잘 되어갈 때 그랬어요? 일 잘 되어갈 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경구는 사람은 어려울 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잘 될 때 위험한 거예요. 잘 될 때 무너집니다. 고지를 향해 쭉쭉 승진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거침이 없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 거의 99% 왕의 입에서 재가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려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라 해서 어려움이 없나요? 아니에요. 자,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10절을 보시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뭐했죠? 근심하더라. 자, 앞을 보십시다. 거의 다 왔어요. 오늘 쭉 우리가 본문을 읽어오면서 설명을 들으면서 소개한 내용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이 뭐냐면 분명 이 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제가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인의 장막이라는 방해에 부딪힙니다. 유명한 누가 등장을 하냐면 산발랏과 도비아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암몬과 모압 출신이에요. 자, 우리 신명기 23장을 자막으로 한번 봅시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아멘. 암몬과 모압은 롯이라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었는데, 자, 자막을 읽어도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가 그 도성이 불더미 속에 멸망하면서 도망을 산으로 가죠. 두 딸을 데리고. 그 토굴 속에서 두 딸이 이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이어서 각각 자손을 하나씩 낳습니다. 그러니까 근친상간이 끔찍하게 벌어진 거예요.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예요. 타락한 본질이고 속성이에요. 그렇게 해서 생성된 아들이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을 이룹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 23장에 분명히 뭐라 그랬죠? 이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려는 이 시도를 누가 막냐 하면 이 두 사람이 막아요. 자, 잠깐 성경을 들춰서 4장을 넘어갑니다. 4장 1절.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3절 다 같이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와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여우가 어떻게 걷죠? 여우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살금살금 걷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시도하려는 그 성벽을 만약에 짓는다면 여우가 올라가서 걷더라도 무너질 것이다. 조롱을 하고 비웃고 방해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제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허락된 일일지라도 문제의 초점은 반대 세력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느헤미야는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준 그림이 너무도 분명했고 응답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는 이 어려움을 꿋꿋하게 뚝심과 영적인 맷집을 가지고 헤쳐나갑니다.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오늘 이 느헤미야 2장에 열거된 질서와 원리를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는 간절한 기도의 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찬양하죠.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소리수로 가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것에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감고 기도합시다. 방금 우리가 올려드렸던 가사의 내용을 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친 예수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들려진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여러분들이 생을 살면서 다시 회복해야 될 무너진 것을 재건해야 될 소명은 무엇입니까? 소명에는 두 가지 소명이 있습니다. 개인적 소명이 있고 내가 평생 살면서 감당해야 될 직무적 소명이 있습니다. 어떤 소명이든 오늘 이 밤에 그 소명에 믿음의 눈으로 눈뜨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주신 말씀처럼 기도로
세상을 인생을 경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계획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분명 하나님의 일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믿음의 눈을 들어 극복할 수 있도록 담대히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주목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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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부른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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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눈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눈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눈을 바라보시고